네, 반갑습니다. 세팅을 하면서 간단한 산수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5 빼기 3은 뭔가요? 2. 네, 쉽게 대답하시네요. 5 빼기 3은 2. 그럼 뜻은 뭘까요? 섣불리 오해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답니다. 와. 아재 개그죠? 그러면 자, 그래도 꿋꿋하게. 원래 아재들은 꿋꿋합니다. 자, 그러면 2 더하기 2는 4. 뜻은요? 와, 맞습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오해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4 더하기 4. 8. 뭘까요? 사랑받고 또 사랑받으면 팔자도 바뀐답니다. 아, 정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분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좋은 날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시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깨달은 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것들 간증함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런던의 이곳에서 멀지 않은 그 테이트 모던이라는 현대미술관에 가시면 칠도 메일 앨리스라는 브라질의 현대미술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미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은 바로 바벨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바벨이라는 작품은 하나의 거대한 탑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거대한 탑이 라디오로 쌓아 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은 아주 오래된 구형, 커다란 라디오들이 쌓여져 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비교적 최근에 생산된 작은 소형 라디오들이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는 동시에 이 수많은 라디오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일시에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장 안에 들어가면 웅성웅성웅성 여러 방송이 한꺼번에 틀어져 나오다 보니까 웅웅대는 소리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작가는 이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서 현대사회가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개인과 개인의 소통이 단절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개인은 더 많은 외로움과 소외를 느끼는 이런 현대의 아이러니를 미술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통 중요하죠? 부부가 소통이 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또 직장 동료들과도 소통 중요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소통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하고 소통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 건 묻지 말라고 하시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는 소통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소통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하고 하와가 둘이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그래서 그 소통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죠. 오늘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서로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소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통이 항상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소통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소통이 정말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이라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안정은, 네, 헷갈리실까 봐요. 안전인지 정인지, 그 불안정의 반대 안정입니다. 한번 더요. 안정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성경의 특정 스토리를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사건만 보기보다는 그 사건의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기 이전에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홍수하면 떠오르는 게 방주가 있죠.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생각날 것입니다. 즉 바벨탑 이전에 홍수가 있었는데요. 홍수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방주로 모여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다 코로 호흡하는 사람과 동물은 다 물에 씻겨 내려가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방주에 탔다면 살았을 텐데 왜 타지 않았을까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렇게 경고했지만 비가 오기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그 방주에 탑승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전에 그런 비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를 본 적도 없는데 피해서 방주 안으로 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상식과 지식에 근거해 봤을 때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심판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기 위해 모이라 했지만 모이지 않음으로써 안타까운 심판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편만하라 라고 흩어지라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엄마의 말에 반대로만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알아봤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죠. 이 아들이 항상 내 말에 반대로만 했으니까 이번에도 반대로 할 거니까 유언을 반대로 남깁니다. 아들아, 엄마가 죽거들랑 엄마를 저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절대로 양지 바른 곳에 묻지 말고 저 떠내려가는 물가에 묻으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평생 엄마 말 안 들었는데 이번만큼은 엄마 말 들어야겠다. 이 슬픈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구리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말을 정작 들어야 될 때는 안 듣다가 듣지 말아야 될 때는 듣는,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의 그 피조물의 멸망을 목격했던 그 인류에게 있어서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안한 것입니다. 흩어지는 건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흩어졌다가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판단합니다. 아, 흩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모여야 돼. 모여야 살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목적, 이유를 두 가지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즉 이들은 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안정이라는 가치는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다니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대합니까? 조금 더 넉넉한 연봉을 받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인 우리 세대가 이 머나먼 타국에까지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는 것 이게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부모인 우리 세대는 좀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 해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길을 닦아 놓았으니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부모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좀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한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 좋으면 삶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하길 원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당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정을, 그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안정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참된 안정을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정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의 언어, 오늘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란입니다. 혼란. 이 바벨에서 사람들이 했던 그 언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으쌰으쌰 서로 소통하면서 말하죠. 우리가 만들자, 우리가 짓자. 오늘 새번역에 아주 리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지혜로 하겠다는 것이죠. 좋아 보이는 말이지만 바꿔서 한 문장으로 다시 줄이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했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 혼란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안정을 추구하고자 세웠던 바벨,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혼란을 주었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불안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 안에서 그러나 그 안정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은 지극히 즉흥적이고 짧은 찰나의 신기루에 불과할 뿐입니다. 좀 안타까운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7살 난 아들이 그 놀이기구의 사고 때문에 죽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부모가 7살 난 그 귀여운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놀이공원에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힘들게 월차를 쓰고 또 비싼 티켓 사서 아이 데리고 가서 행복할 생각에 아마 놀이공원에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지식과 정보와 자기의 그 재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단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자녀에게 만들어주고자 했던 그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안정은 이처럼 다양한 사건을 통해 너무나 쉽게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안정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정을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벌써 두 번째입니다. 몇 번째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네,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힘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당시까지만 해도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는 자연에서 채취한 바위나 돌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양이 제각각인 바위나 돌을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새로운 지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겼죠. 바로 규격화된 벽돌을 구워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착착착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높이 건축물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이 이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힘과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탑을 쌓았습니다. 즉 그들에게 주어진 지식, 정보라는 이 새로운 힘을 그 방향을 자기 자신을 위하는 데 썼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썼는데 그것이 결국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무너뜨리는 혼란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에 모인 사람들이 벽돌이라는 그 지혜와 힘과 신기술을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 썼을 때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참 많은 힘을 주셨죠. 그러나 교회가 그 힘을 오로지 자기 교회의 세를 더 확장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집을 불리는 데만 쓰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오히려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작든 크든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분량에 맞는 은사와 지식과 지능과 지능이 아니라 재능 주셨습니다. 네, 지능은 제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에 맞도록 주셨어요.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힘 중요하죠. 그리고 이 힘을 조금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힘을 어느 방향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만약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모든 자원, 모든 그 힘을 오직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만 쓸 때 그것이 결국 바벨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혼란과 더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또 뉴스를 보면요. 막대한 돈을 가진 재벌가에 대한 뉴스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회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회사의 경영권과 또 재산권을 두고 형제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죠.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나옵니다. 무슨 무슨 일과 형제의 난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힘을 잘못 쓴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그리고 주님 사랑하시는 그 몸된 교회를 향해 세우는 일에 기꺼이 즐거이 흘려보내면 우리는 빈 그릇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흘려보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맑고 신선하고 깨끗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힘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재물인데 라고 움켜쥐는 삶을 살면서 이것이 나를 지키지도 못하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까지 무너뜨리는 이 역사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힘을 풀어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것을 들여서 모두를 살리는 길에 도구가 되고 하늘의 신선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 풍성함의 길로 내가 갈지, 그런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마지막 몇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표정이 밝으신 거 처음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인정받음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입니다. 예, 그건 뭐예요? 가짜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성경에 보면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했다. 어디서든 보이는 높은 바벨탑을 쌓고 또 자신들의 힘과 기술과 그 풍성함을 자랑함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누구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인가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 편에선 자랑이지만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와 대단하다라는 어떤 인정을 이들이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그 명예를 추구했을 때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 혼란에 빠졌고 결국 이들은 무너지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 어떤 일의 업적에 대해서 혹은 성취에 대해서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또 여러분을 확 인정해주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요. 또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또 일할 의욕도 생기고 일할 맛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죠? 오랜만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하나 딱 올렸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고 좋아요가 하나도 안 달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만약에 오랜만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야 뭐야 너 왜 이제 올렸어 하면서 막 살아있구나 하면서 막 타타타닥 댓글 달리고 막 좋아요 팍팍팍 올라가면 여러분 그날 기분이 어떠세요? 또 일찍 끝나는 것보다 이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기분 좋죠.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 그렇지 나 아직 죽지 않았어 하면서 기분 좋단 말이에요. 격려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또 분명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인정을 누구한테 지금 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이 인정을 목말라 하며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기분 좋은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를 마치고 어떤 형제자매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그렇게 한주 칭찬받고 또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앞으로 펼쳐질 저의 사역에 있어서 막 자존감을 세워주고 막 힘을 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한번 이제 연연하게 되면 더 무서운 것은 작고 아쉬운 말 한마디에도 서운하기 쉽고 또더 무서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인정보다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영적 상태에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선후배들 다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닌 것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하고 주위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아주 비상식적으로 살지 않더라고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옆에 사람들에게는 또 예의를 갖추고 정말 사랑하고 그들의 작은 부탁에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치 그 사람들에게 내 생명과 내 가치와 내 존재가 걸려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많이 달아주어야지만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좋다고 하는데 성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가, 오늘 나라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주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에서는 잠시 다른 분을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목사님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자타공인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교 게시물이 하나 띵 올라오면 뭐 바로 만회, 이만회가 올라가요. 누군지 알려달라 그러시면 제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땡땡땡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정말 존경받고 또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도 주일 설교 마치면 항상 그 설교에 조금 아쉬움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다른 뭐 부교역자들이나 뭐 다른 분에게 확인하긴 그렇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신답니다. 여보, 오늘 몇 부예배 참석했어요?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오늘 몇 부에 왜 들었는데 당신 설교 오늘도 너무 최고였어요. 대박이에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더 이상 질문 안 하실 텐데 사모님이 그런대요. 아, 몇 부요? 그냥 목사님이 다시 질문한대요. 저기 오늘 내 설교가 좀 길었나요? 그러면 사모님이 길긴 뭐가 길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모님 그런다는 거야. 당신 설교가 긴게 어디 한주두 주냐고. 그러니 듣고 싶은 말, 그 인정과 칭찬을 못 받은 그 아쉬운 마음에 너무 마음이 좀 섭섭했다 하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었죠. 저런 대가 목사님도 인정과 칭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구나. 사람이 주는 인정, 그리고 그 평가는 우리를 때로는 힘을 주고 또 동기부여 되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는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 자신도 바뀌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 바뀝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조금 도덕적으로 내가 좀 이건 잘못됐지라는 것들을 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고 막 너무 너 좀 그렇게 예쁘니 하고 좋아하시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 정말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또 넘어지고 또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는 어떤 마음이 들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싫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질 때 그때 사탄이 와서 속삭이거든요. 거봐 너가 그렇지 뭐 네가 뭘 믿음이야 네가 뭘 뭐 하나님이야 넌 그냥 그런 놈이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아멘을 하죠. 아멘 그래 나 같은 놈이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겠어. 나 같은 놈 하나님 속만 썩이고 하나님도 나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럼 사탄이 또 받아서 아멘 그런 그 죄의 구덩이 안에서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한심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요. 성경은 하나님은 실상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는 좋아하시고 우리가 실패하면 안타깝고 너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작부터 하늘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전부로 아낌없이 그냥 다 주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죄악의 구렁텅이에 쓰러져 있어도 그것이 나의 명명백백한 실수요 내 잘못이요 내 오류요 내 잘못이었다 해도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넌 끝이야 라고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산수가 다름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너는 그래도 할 수 있어. 끝까지 우리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필 때마다 또 공부하다가 업무 중에 잠깐 떠올리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음성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보다 세상의 평가와 소리가 우리에게는 더 크게 들릴 때가 많다는 것 같아요. 현실이죠. 그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병이어 때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5,000명 이상이 먹고 배부르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연호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폭발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들이 이제야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들에게 기대지 않으셨어요. 그 소리를 피해서 빨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사람들의 소리에 초점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본인도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다시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어떤 말씀 묵상하셨을까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가운데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평생 이 음성, 자신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평가, 그 인정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서가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베서 바닥에 깔고 자기의 윗도리를 벗어서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물론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서로 격려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 대중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죄로 죽었을 그때에도 아낌없이 자신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참된 안정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시며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안정을 버리고 스스로 혼돈과 위험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뒤섞인 이 시공간 속으로 꿰뚫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던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그분 안에 있는 그 안정을 봄으로, 그분의 눈빛을 봄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신비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고 말씀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분이셨지만 그 힘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웃과 가난한 자와 잃어버린 자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힘을 쓰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던 비겁한 죄인들을 그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는 일에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권세자이신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데는 사실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환호하고 뒤쫓고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둔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 음성 붙잡고 평생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불안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획득하고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힘을 어떻게 쓸지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 그들의 칭찬과 인정, 비난 이 사이에서 내 감정과 기분과 삶이 오르락내리락하던 이 끊을 수 없었던 굴레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평가 앞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진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짓자,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통 우리로만 도배되어 있었던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고아처럼 살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아내한테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나인데 생각해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인정하여 드리고 대접하여 드리며 살았는가 라는 도전 하시더라고요. 이 도전이 저에게도 깊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찾아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여 드리셨나요?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칭찬받고 싶은데 반대로 여러분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성령님을 얼마나 부르며 인정하셨나요? 이번 한 주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부르시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여 드리고 또 성령님을 대접하여 드리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기뻐요. 내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